오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신명기 33장 8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레위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둠빔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음이로다.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리로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바르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아멘.
어제 오늘 내린 담비에 기쁘게 잘 보내셨습니까? 이 메마른 땅에 담비가 촉촉히 내리면 모든 사람이 기뻐하듯이 우리 마음이 메마를 때 더욱더 하나님의 말씀의 담비를 갈망해야 되리라 생각이 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것을 한번 복습해 보겠습니다. 일주일 전에 우리가 무엇을 배웠죠? 뭐 생각나는 거 아무거나 이제 그 배웠던 걸 기억하기 위해서 인명이나 지명이나 어떤 것도 좋습니다. 아무 단어 한번 말씀해 보시죠. 예, 다비다 나왔습니다. 예, 애니야. 루타, 또 지명도 나왔고요. 루타 말고, 예, 요빠, 예. 예, 무두장이, 예. 무두장이 시몬, 예, 나왔습니다. 예, 속옷 겉옷, 예. 자, 이제 뭐 좀 생각이 나죠. 네. 예. 예? 예, 부활의 신앙을 갖자, 예. 지난 시간에, 예, 배웠던 것 중에 첫 번째가 결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8년 동안 중풍병으로 고통받던 애니아에게 임한 진정한 치유는 중풍병의 치유가 아니라 삶의 치유였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날마다 기억하며 자신의 삶을 정돈하는 것이야말로 참 생명을 누리는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라고 배웠습니다. 질병과 같은 어떤 문제를 우리가 주님으로부터 해결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해결을 받았을 때 그 문제 하나만을 해결을 받았는 것으로 끝난다면 저는 삶의 치유로 발전되지 않는다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주님께서 또 질병 자체 치유받는 것으로 좋아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을 원하지도 않으리라 생각이 됩니다. 삶의 치유란 저는 자신의 삶을 정돈하는 것이라 이렇게 저는 생각이 됩니다. 자신의 삶을 정돈하는 것은 그 예수님 안에서 다시 살아나는 것인데 그 이렇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나와 나의 것에 집착하던 자신을 죽이고 주님을 온전히 의탁하는 삶으로의 전환이 자신의 삶을 정돈하는 것이라 저는 이렇게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삶을 정돈하는 것은 결국 나 중심의 삶을 하나님 중심의 삶으로 전환한 것이다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두 번째 지난 시간의 결론이 이 다비다가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 선행과 구제의 삶을 이 살았던 것을 조금 어떤 신앙이라고 했죠. 예, 부활 신앙이라 이렇게 결론을 지었고요. 다비다뿐만 아니라 욥바의 그리스도인들도 이 루타에 있는 베드로를 급히 초청했던 이유도 부활신앙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가능했다라고 배웠습니다. 저는 8년 된 중풍병자 애니아가 사도 베드로부터 고침을 받았고 그 자신의 자리를 정돈하라는 이야기를 우리가 에니아가 베드로로부터 들었는데 우리 역시 자신의 삶을 정돈하자. 이렇게 자신의 삶을 정돈하고 그리고 했던 대표적인 사람이 이 사도행전 9장 이어질 때 저는 다비다라고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다비다는 자신의 삶을 잘 정돈한 사람 중에 대표적인 한 사람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물질과 시간을 아끼지 않고요. 선행과 구제의 삶을 살아갔습니다. 그러니까 다비다는 돈을 목적으로 삼지 않고 하나님을 목적으로 살았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 거 아끼지 않고요. 자신의 것으로 다른 사람을 구제를 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나와 나의 것에 집착하던 자신을 죽이는 자는 이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안에서 살아날 수 있는 좋은 사건의 예가 저는 죽었던 다비다가 살아났던 사건이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세 번째 지난 시간에 배웠던 게 제가 한번 결론을 읽어보겠습니다. 우리의 삶을 끊임없이 수전, 봉헌하는 것은 참 목자 되시며 양된 우리를 알아주시는 주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주님과 인격적인 동행이 있다면 양된 우리는 영생의 확신 속에서 흔들리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수전절을 지킨다고 지난 시간에 배웠습니다. 이 수전절은 그 이 수전의 의미는 닦을 수에 성전할 때 성전입니다. 그 성전을 닦는다, 정결케 한다라는 의미로 지키는 날인데 역사적으로 지난 시간에 배웠지만 주전 167년에 그 안티쿠오스 4세가 예루살렘을 침공을 해서 예루살렘의 성전을 더럽힌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불태우고 그 안에 성전에 어떤 신상을 드렸다고 했죠? 예, 제우스 신상을 드리고 제사를 드릴 때 어떤 짐승으로 제사를 드릴 때 했습니까? 예, 소와 양인 아니고 돼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인의 입장에 보면은 통곡할 일이죠. 하나님이 다른 거는 뭐 참을 수 있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성전을 더럽힌 사건은 용납할 수 없다 이런 마음이 강했는지 그 마카비와 그 형제들이 주축이 돼서 2년 후에 그 예루살렘을 탄환하고 성전 또 다시 찾습니다. 그 성전을 찾는데 이미 그 더럽히진 성전을 깨끗해야 되니까 이제 수전한 거죠. 성전을 닦는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의미의 수전절을 지키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우리의 몸이 뭐죠? 우리 몸이 성전입니다. 우리의 몸인 성전을 역시 우리는 수전해야 돼요. 우리 몸을 깨끗하게 해야 된다. 이 말은 거룩하게 해야 된다. 정결하게 해야 된다라는 것 똑같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요. 그래서 우리의 몸을 수전 봉헌하는 것을 우리가 또 다른 말로 저는 헌신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헌신자가 되려면 앞에 것과 좀 연결을 하자면 나와 나의 것에 집착하던 자신을 죽였던 다비다처럼 되어야 한다 이렇게 보고요. 그리고 이것이 곧 참 목자 되신 주님을 따르는 양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내 양은 내 음성을 듣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음성을 듣는 양이 되면 나와 나의 것에 집착하던 자신을 죽였던 다비다처럼 헌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것이 자신의 몸인 성전을 하나님께 봉헌한다는 의미에 저는 수전이 된다라고 봅니다. 예, 2절입니다. 이제 암송 시간인데요. 우리 다 같이 마가복음 10장 34절을 함께 암송해 보겠습니다. 그들은 능욕하며 채찍질하며 찍질하고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느니라. 예. 자, 그다음에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을 지난 시간에 보니까 시키지 않았다고 아쉬워하시는 분이 계셔가지고요. 혹시 외워보실 분이 있으면 한번 요한복음 10장 27절 예, 계속 기대하겠습니다. 예. 예, 아멘. 감사합니다. 또 준비해왔는 예, 예, 100점 또 가져가십시오. 예, 또 한번 위에 오셨는데 한번 자신 있게 예, 예, 한번 해주십시오. 네, 감사합니다. 예, 에, 이제 그만하고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시간 관계상 다 같이 요한복음 10장 27절 시작. 내 양은 내 음성을 알며 나는 그들을 알며 그들은 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예, 요한복음 10장 27절 말씀. 예, 3번입니다. 예, 오늘 본문은 모세가 죽기 전에 레위 지파에게 했던 축복의 말입니다. 먼저 레위의 과거 삶을 살펴보십시다 했는데 창세기 29장으로 한가 보겠습니다. 네. 그 예수님의 제자 레위도 있지만 구약 성경의 레위, 우리 잘 아는 레위인데요. 그 29장 31절 자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었더라. 32절입니다.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로다.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몬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내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으며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가 그의 이름을 유다라 하였고 그의 출산이 멈추었더라. 예, 그 야곱이 낳은 아들들이 29장 31절부터 쭉 30장까지 연결이 되는데요. 그 첫 번째 아들이 누굽니까? 루벤. 그다음 둘째 아들이 시므온. 셋째 아들이 예, 우리가 오늘 배우고자 하는 레위 사람 레위가 우리가 잘 알다시피 야곱의 세 번째 아들입니다. 그 레위의 이름은 뜻은 여기 본문에도 성경 말씀에 되어 있듯이 연합, 연합함입니다. 넷째 아들이 유다고요. 그래서 야곱이 결혼해서 레아로부터 낳은 네 명의 아들이 지금 언급되었고요. 그 다음에 다섯 번째는 어떻게 태어났죠? 한번 아들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아들 좀 우리가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 언니 레아가 아들을 먼저 낳자 이 라헬은 아들을 낳을 수 없었죠. 그러자 자신의 여종이 누굴 줬죠? 예, 빌하를 남편에게 주었습니다. 거기에서 태어난 아들이 누구죠? 단, 납달리. 그 다음에 역시 언니가 참지 못하고 그럼 나도 여종을 남편에게 주겠다 해서 그 여종의 이름이 실바, 예, 실바를 통해서 난 아들이 갓 아셀입니다. 그럼 지금까지 몇 명이죠? 8명입니다.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느냐면 창세기 30장을 보면 그 레아의 아들들 중에 한 명이 합환체를 어디서 구해왔죠? 그거를 동생 라헬에게 팔고, 그거 대신에 라헬이 그것을 사고, 언니 레아가 남편에게 들어가도록 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난 아들이 이사갈입니다. 그 다음에 또 연이어서 나중에 난 아들이 스불론이고요. 이렇게 해서 열 명의 아들이고, 그 다음에 보면은 레아가 또 누구를 낳았는데, 그 요셉을 나중에 라헬로부터 낳기 전에 또 한 사람 더 낳죠. 예, 딸, 예, 디나를 낳은 것이 거기 30장 21절에 이렇게 나옵니다. 그럼 30장 24절까지 야곱의 아들 11명이 언급되어 있고요. 마지막 그 막내 베냐민은 예, 언제 낳죠? 예, 여기는 없고 뒤에 가면은 이제 그 이동 중에 낳게 되고요. 베냐민을 낳다가 결국 라헬이 죽고 맙니다. 나중에 공부하면서 베냐민의 죽음으로 이 야곱이 많이 상심을 하게 됐는데 그 사건도 어떻게 보면 이 레위로 시작됐다 이렇게 아버지가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사건이 되고 맙니다. 자, 그 다음에 창세기 34장 25절에서 31절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25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제3일에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야곱의 두 아들 디나의 오라버니 시몬과 레이가 각기 칼을 가지고 가서 원래 그 성읍을 기습하여 그 모든 남자를 죽이고 여기까지 25절만 우선 보겠습니다. 여기 34장을 다 읽을 수 없어서 25절을 했는데 여기 보니까 그 레위가 등장을 합니다. 레위가 칼을 가지고 혼자 한 게 아니고 형 시몬과 함께 칼을 가지고 성읍을 기습을 해서 그 모든 남자를 죽였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얼마나 분노가 가득 찼으면 그 성읍의 모든 남자를 죽였을까? 그 사건의 계기가 이 34장 이제 1절에 보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겜 땅에 야곱의 가족들이 오게 되었습니다. 그 여기까지 여정을 잠시 살펴보면 지난 십과를 배울 때 우리 야곱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야곱이 그 형 에서와의 갈등을 겪고 어머니의 말씀 따라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가게 됩니다. 그 아람에서 몇 년을 살게 됩니까? 20년 생활을 하고요. 거기서도 평탄하게 살지 못하고 외삼촌이자 장인어른과의 갈등, 뭐 외삼촌과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그의 아들들과에도 갈등이 있었죠. 거기서 레아와 라헬을 얻고 또 그 여종 두 명을 얻어서 총 네 명의 아내와 자식 아들 11명, 딸 한 명을 이제 출산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 외삼촌과의 갈등을 잘 풀고 이제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고향으로 돌아올 때도 큰 걱정거리가 있었지 않았습니까? 형 에서와의 어떻게 화해를 할 것인가? 그것도 하나님의 은혜로 잘 해결을 받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의 입장에서는 이제 고향 땅에 와서 형과의 그 어려운 문제도 해결을 받았으니까 이제 고향 땅에서 남은 여생을 편안하게 살기를 바랬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 형하고 헤어지고 난 뒤에 머물었던 곳이 창세기 33장 17절에 보면 장소가 있죠. 16절 형에서는 어디로 돌아갔고요? 셀로 갔고 야곱은 어디에 머물렀습니까? 예, 숫곳이라는 곳은 그 형에서를 만나기 전에 그 야뽕나루에서 야곱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 하나님 만났죠. 뭐 천사지만 하나님 만났는데 거기서 그 다리를 절게 되지 않습니까? 그 야복강 쪽에 가까운 그쪽이 바로 숫곳이고요. 숫곳에서 이동한 곳이 바로 그 다음 18절에 33장 18절에 어디로 되어 있습니까? 세겜의 성읍에 오게 됩니다. 그 세겜과 숫곳 사이 거리는 약 한 30km, 그 숫곳으로부터 서쪽으로 약 30km 지점에 이 세겜이라는 지역이 있었는데 여기서 디나가 세겜 땅을 구경하러 갔다가 그 세겜 땅의 추장, 그 지명하고 인명이 같은데 추장의 이름도 예, 세겜입니다. 세겜으로부터 어떻게 되냐, 강간 당하고 욕됨을 당했다. 이렇게 34장 2절에 이렇게 표현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건으로 형들하고 뭐 야곱도 범민을 했고요. 분노에 찼습니다. 그런데 이 추장의 아버지 하몰이 야곱에게 와서 이왕 뭐 이렇게 일이 벌어졌으니 두 사람을 결혼시킵시다 라고 제안을 합니다. 결혼할 때 모든 비용을 내가 대고 혼수품까지 우리가 되겠습니다. 그냥 결혼만 시켜주십시오라고 제안을 했는데 야곱이 대답하지 않고 형들이 그 야곱의 아들들이 시몬과 물론 레이가 주축이 되었겠죠. 할례 받지 못한 자와 우리는 결혼할 수 없다. 우리하고 결혼하려면은 남자들은 모두 할례를 받아라라고 이렇게 제안을 하죠. 그러자 그 세겜과 그 추장의 아버지 하몰은 그것을 받아들였고 모든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습니다. 할례는 뭐 아시다시피 남성 생식의 포피를 베는 그런 의식입니다. 뭐 고대 시대 아시다시피 뭐 마취가 잘 됐습니까? 그렇다고 그 매스가 좋습니까? 그렇게 모든 게 지혈이라든지 통증을 감하는 이 모든 게 열악한 상황 가운데 이 남자들이 할례를 받았으니까 힘을 쓸 수 없는 3일째 이 레이 시므온과 레이가 주축이 돼서 오늘 조금 전에 읽었던 25절에 그게 이렇게 돼 있죠. 제 3일에 할례 받고 난 뒤 3일에라는 말이고요. 아직 그들이 아파할 때 시므온과 레이가 칼을 가지고 성읍에 가서 모든 남자를 죽였다라는 그런 내용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을, 26절 말했습니다. 34장 26절, 시작. 칼로 하몰과 그의 아들 세겜을 죽이고, 디나를 세겜 집으로 데려오고, 예, 그 추장의 아버지 하몰도 죽이고, 그의 아들 세겜, 모든 남자를 죽였다라는 거죠. 그 다음에 27절 읽습니다. 야곱이 여러 아들이 그 시체 있는 성읍에 가서 노력하였으니 이는 그들이 그들의 누이를 더럽힌 까닭이라. 28절입니다. 그들이 양과 소와 나귀와 그 성읍에 있는 것들과 들에 있는 것들과 그들의 모든 재물을 빼앗으며 그들의 자녀와 그들의 아내를 사로잡고 집 속의 물건을 다 노력한지라. 네, 여기 보면 27절에 우리도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27절에 노략, 예. 그 다음에 29절에도, 노략이 있죠. 그 다음에 29절에 재물을 이제 빼앗으며 동그라미 하고요. 사로잡고. 그러니까 그 딸 두, 야곱의 딸 디나의 사건은 상당히 예석하죠. 그런데 이 시몬과 레이 주도로 이렇게까지 세겜의 모든 남자를 다 죽이고요. 그 남자, 남편이 죽었으니까 그 아내와 자녀들은 어떻게 살아갈 수가 없잖아요. 또 그냥 살려둔 것도 아니고 그 아내를, 자녀와 그의, 그들의 아내들을 사로잡았다. 그리고 가축을 노략했다. 이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그 시몬과 레이가 냉철하지 못하고 과잉 보복하고 잔인함을 보여주는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그 동해 보복법, 탈리의 법칙을 여기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사람들은 뺨을 한 대 맞으면 이제 맞은 만큼만 대갚아줘야 되는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 분노를 참지 못하고 한 대 맞으면 한 대로 대갚지 않고 두 대, 세 대를 이렇게 대갚아 주지 않습니다. 이게 인간의 그 죄성을 가진 인간의 그 속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래서 이 동해 보복법이 어떻게 안 좋은 쪽으로 보면 나쁘다고 볼 수 있지만 어떻게 보면 그 과잉 보복을 하지 말라는 차원에서 보면 인간의 속성을 생각한다면 나쁘지 않는 법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레이와 시몬의 사건만 보더라도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이제 율법에서 이 그 눈에는 누, 이에는 이라는 법이 제정이 나중에 됩니다. 자, 3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34장 30절 시작. 야곱이 시몬과 레에게 이르되, 에게 화를 끼쳐 나로 하여금 이 땅의 주민, 곧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 즉 그들이 모여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리라. 그 아들이 성급하게 일은 저질렀습니다. 그런데 아버지 입장에서는 정말 괴로운 거죠.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20년 그 바단 아람의 생활을 청산하고 또 형과의 갈등을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해결을 하고 난 이후에 좀 고향 땅에서 평안하게 좀 살아보려고 했는데 아들이 사고를 쳤습니다. 물론 딸 디나의 건은 상당히 괴로운 일이지만요. 근데 고대 사회에 그 약육 강식의 시대에 힘이 없으면 죽을 수밖에 없잖아요. 근데 아들들이 잔인하게 세겜 성읍 사람들을 과잉 보복을 했기 때문에 주변의 족속들은 이 사실을 다 알고 그냥 이 야곱의 가족들을 그냥 경계 대상으로 보고 그냥 두지 않으려고 할 것은 뻔하거든요. 그냥 아버지가 그걸 알고 이렇게 아들들에게 이야기를 한 겁니다.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에게 악취를 내게 하였도다. 나는 수가 적은데 그들이 뭐에 나를 치고 나를 죽이리니 그러면 나와 내 집이 멸망하니라. 이제 집이 멸망할 거는 이제 기정사실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아버지 입장에서는 시므온과 레위가 믿겠어요. 예. 그 나중에 우리가 조금 이따가 보겠지만 이 아버지 야곱은 이 사건을 평생 잊지 못하고 살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로 일단 베델로 가게 되고 문제는 풀리게 되지만 아버지 입장에서는 시므온과 레위는 결코 용서할 수 없는 아들이다 이런 생각이 이 사건을 통해서 머리에 새겨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4번으로 넘어갑니다. 야곱이 죽기 전에 레위에게 유언으로 한 말. 그러니까 평생 잊지 못하고 이 사건을 마음속에 품고 했던 야곱이 죽기 전에 12명의 아들들에게 유언을 합니다. 유언을 보통 아버지가 자녀들의 유언할 때 다 좋은 말을 하겠죠. 아무리 평생 살면서 자신을 힘들게 하고 부모의 속을 썩이더라도 죽기 전에는 좋은 말을 하는 게 이제 인지상정인데 야곱은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이게 49장 5절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과 레이는 형제여 그들은 칼은 폭력의 도구로다. 내 혼아 그들의 모의에 상관하지 말지어다. 내 영광아 그들의 집회에 참여하지 말지어다. 그들이 그들의 분노대로 사람을 죽이고 그들의 혈기대로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음이로다. 예. 그 5절에 폭력의 도구를 동그라미 한번 쳐주시고요. 그 다음에 6절에 분노대로 동그라미. 그 다음에 혈기대로. 예. 그 야곱이 이 죽기 전에 유언을 했던 그 말씀이 창세기 49장에 나중에 읽어보면 아시겠지만 다른 아들들에게 복을 많이 줍니다. 특히 유다는 더 많이 받았고요. 그런데 어떻게 아버지가 아들에게 죽기 전에 저주를 내릴 수 있을까? 정말 의아할 정도로. 그럼 우리가 이전에 있었던 그 세겜 사건만 보더라도 그때 아버지는 엄청난 큰 충격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들 둘에게 폭력의 도구다 이렇게 아버지가 평가를 했고요. 그 다음에 모의. 모의는 이제 소규모 사람들이 모여서 하는 비밀 집회의 성격이 있고요. 그 다음에 뒤에 있는 그 집회는 대규모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인데 이 아들 둘 시몬과 레이가 하는 소규모든 대규모 집회는 참가하지도 마라. 이렇게 아버지가 말씀을 한 거고요. 그 다음에 그들은 사람을 죽일 때 분노대로 했다. 그리고 소의 발목 힘줄을 끊었을 때 혈기대로 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이 분노의 그 히브리 원어를 보면요. 그 원어의 뜻을 보면 코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 우리가 화가 나면 이 씩씩거리고 코에 뭐 연기가 난다 이렇게 하죠. 요 어원이 어근이 코를 의미하는데 그만큼 이 분노대로 감정대로 살았던 사람이 레위였습니다. 인내력이 약한 사람이었고요. 그다음 혈기대로라는 말은 이 기쁨과 즐거움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쁨과 즐거움을 대로 살아가는 사람, 그러니까 자신의 마음대로 감정대로 살아가는 사람을 혈기대로 살아가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날도 우리는 폭력의 시대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인내심도 부족하고요, 용서도 하지 못하고요, 이해도 하지 못하고 분노하며 물리적 폭행, 폭력도 하지만 언어폭력도 하고요.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가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고요. 그 다음에 자신의 기쁨과 즐거움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들이 많은 시대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시대가 결국은 시몬과 레이와 같은 사람이 많은 시대이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자, 7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그 노여움이 혹독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그 부가 맹렬하니 저주를 받을 것이라. 내가 그들을 야곱 중에서 나누며 이스라엘 중에서 흩트리로다. 예, 7절에 저주 동그라미를 쳐보시네. 두 번 반복되어 있습니다. 뭐 야곱과 이스라엘은 야곱의 옛 이름, 야곱의 새 이름인데요.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가 있는 그 이스라엘을 의미합니다. 근데 노여움이 혹독하고 분기가 맹렬하다는데 이 노여움과 분기가 히브리 원어를 보면 3인칭 남성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노여움이라는 것은 시므온과 레위가 했던 노여움이고요. 분기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니까 시므온과 레위가 이 노여움이 아주 혹독하다. 그리고 시므온과 레위가 했던 그 분기는 아주 맹렬하기 때문에 저주를 받을 것이요. 근데 아버지가 아들에게 저주를 받아라. 그것도 한 번이 아니라 두 번 반복적으로 저주를 내리고 있습니다. 혹시 이해가 됩니까?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들 효자만 효자 효녀. 그러니까 그래도 죽기 전에는 우리가 어쨌든 상식적으로 어떻게 이렇게 할 수 있을까 했는데 그만큼 야곱은 그 세겜 사건 아버지한테 상의도 하지 않고 자기 멋대로 자기 멋대로 기쁨과 즐거움 마음대로 혈기대로 살았다. 그죠? 그다음 분노대로 살았다라는 것을 지금 강조하면서 너희들은 저주를 받아라. 이렇게 아버지가 죽기 전에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이 말하고 야곱은 별세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5번을, 그래, 조금 전에 제가 5번 들어가기 전에 그 라헬이 라헬이 베냐민을 출산하다 죽지 않습니까? 세겜으로 이동했다가 세겜에서 다시 그 베들레헴이라는 에브라시라는 곳으로 이동하는데 나중에 세겜에서 베델로 가고요. 베델에서 에브랏 오늘날 베들레헴이라는 지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 그 이동 중에 그 라헬이 출산하다가 베냐민을 낳고 죽게 됩니다. 근데 아버지 입장에서 보면 아내가 그 세겜에서 평안하게 살았으면 이런 일도 없을 텐데 뭐 이런저런 원망이 물론 하나님 베델로 가라 하시라고 나중에 이제 하셨지만 아버지 입장에서 자신이 가장 아끼고 사랑하는 아내 라헬이 막내 아들 출산하다가 죽었는데 그것도 그 노중에 그죠 길 가다가 출산했으니까 아버지 입장에서는 남편으로서는 얼마나 가슴이 아프겠습니까? 그 원인도 아마 그 시몬과 레이의 영향이다 이렇게 저는 생각했으리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저주에 할 때 이런 마음이 이런 게 다 복합적으로 되어서 두 아들들에게 했으리라 이렇게 보고요. 그래서 결국 이 야곱이 했던 저주가 어떻게 변하느냐 하면 시몬은 나중에 여호수아가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열두 지파의 땅을 분배할 때 그 예루살렘 더 남쪽에 유다 지파 아래쪽에 이렇게 땅을 할 땅을 봤는데 나중에는 이 시므온이 유다에 흡수 통합돼서 사라지고 맙니다. 이 예언이 성취가 됐고요. 그리고 레이도 흩어집니다. 흩어지는데 나중에 레이 지파에 하는 그 일들이 뒤에서도 오늘 배우겠습니다만 그 땅을 할당받지 못하고 48개의 성읍을 할당받아서 살았는데 물론 하나님께서 이 저주를 흩으셨지만 복으로 변해주셨습니다. 어쨌든 야곱이 했던 그 저주의 내용 중에 흩어진 것은 이루어졌던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자, 5번 문제입니다. 신명기 33장에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했던 축복의 말이 무엇인지를 살펴보십시다. 신명기 33장으로 갑니다. 근데 이제 야곱은 죽을 때 이 레에게 저주를 내렸지만 모세가 죽기 전에 보면 모세는 레에게 어떤 말을 했는지 그게 신명기 33장입니다. 8절을 같이 읽습니다. 시작. 레에 대하여는 일렀으되 주의 둔민과 우림이 주의 경건한 자에게 있도다. 주께서 그를 마사에서 시험하시고 무리바 물가에서 그와 다투셨도다. 예, 그 우림과 둠밈은 어떤 일을 결정을 하기에 앞서서 하나님께 그 뜻을 여쭤볼 때 사용하는 일종의 도구입니다. 그리고 제사장들이 그 사용하는 도구인데 출애굽기 28장 30절에 이 기원은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명령을 하셨습니다. 아론이 하나님 앞에 들어갈 때, 하나님 앞이라는 것은 성소에 들어갈 때 우림과 둠밈, 이 판결 흉패 안에 넣도록 이렇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셔서 제정된 겁니다. 출애굽기 28장 30절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우림과 둠밈을 판결 흉패 안에 넣어 아론이 여호와 앞에 들어갈 때 그의 가슴에 붙이게 하라. 아론은 여호와 앞에서 이스라엘 자손의 흉패를 항상 그의 가슴에 붙일지니라. 하나님이 제정한 거고요. 그래서 우림과 둠밈이 주의 경건한 자이겠다. 이 경건한 자라는 것은 이제 제사장을 의미하고 제사장은 레위 지파에서 나왔죠. 물론 아론의 레위 지파의 아론의 후손들이 이 제사장의 직분을 세습해서 이어갔습니다. 그리고 마사 무리바 사건은 우리가 출애굽하고 난 뒤 이스라엘이 광야 시절에 물이 없다고 하나님께 원망했던 두 사건을 지금 언급하고 있는데 그때 이제 뭐 아론도 그렇고 모세도 자신도 레위 지파거든요. 뭐 그걸 이야기를 한 거고요. 자, 9절 시작.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 하며 그의 행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로다. 예, 여기서 지금 구절 자체만 보면 이야기 좀 어려운 이야기를 모세가 합니다. 그는 뭐 레위 사람이겠죠. 그의 부모에 대해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했다. 부모를 외면했다 이런 말이고요. 형제도 인정하지 않았고 자녀를 알지 않았는데 좀 납득이 안 가는 겁니다. 부모, 형제, 자녀를 뭐 관계하지 않고 무시하고 외면했는데 그게 곧 뭐냐면 주의 말씀을 준행한 것이고 주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그렇게 했다. 이렇게 하는데 이게 좀 쉽게 이해가 되지 않는데 나중에 출애굽기 말씀에 가서 보면 이 구절의 말씀이 이해가 됩니다. 자, 10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며 주의 앞에 분향하고 온전한 번제를 주의 제단 위에 드리러. 예, 여기서 가르치며 한번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 분향 동그라미 치고요. 그 다음에 번제. 근데 지금 뭐 모세가 죽기 전에 하는 유언의 그 축복의 말은 예전에 야곱이 했던 것하고 정반대로 지금 레위에게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야곱은 저주를 내렸고 지금 모세는 지금 축복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럼 어느 게 도대체 맞느냐 이렇게 우리가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모세가 레위에게 축복을 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출애굽기에서 오늘 배울 텐데요. 어쨌든 모세가 축복에는 이 축복도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10절 내용 중에 주의 법도를 야곱에게 주의 율법을 이스라엘에게 가르치는데 레위 지파가 하는 일이 나중에 야곱이 이제 레위 지파를 한 3계급으로 나누고 24반열로 이렇게 나누었습니다. 다윗이 첫 번째 계급으로는 제사장, 그다음 두 번째로는 성전에 노래 맡은 자, 세 번째는 성전직이 문직입니다. 그리고 그 요 세 가지 해당되지 않는 레위인들은 하나님 율법을 가르치는 일을 감당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 그대로 성취가 되었죠. 복 내린 것이 그대로 성취가 된 거고요. 자, 11절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여 그의 재산을 풍족하게 하시고 그의 손의 일을 받으소서. 그를 대적하여 일어나는 자와 미워하는 자의 허리를 꺾으사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래서 오늘 결론에서 말씀드리겠습니다만 아버지 야곱이 레위에게는 저주를 내렸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세월이 흘러 죽기 전에 레위에게 축복을 내립니다. 그런데 모세도 아무 생각 없이 그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그 야곱의 그 죽기 전에 유언을 모를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죠? 근데 왜 이렇게 했느냐? 다 이유가 있는데, 그거를 오늘 이렇게 바뀌게 된, 저주가 변하여 축복으로 바뀌게 된 그 이유에 대해서 이제 6번 문제를 풀면서 알아보겠습니다. 6번은 모세가 레위 지파에게 했던 축복 중 신명기 33장 9절에 근거가 되는 출애굽기 32장의 금송아지 사건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근데 출애굽기 32장을 한번 보겠습니다. 자, 출애굽기 32장 1절을 읽습니다.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오미 더듬을 보고 오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아멘. 그 32장에 이제 그 제목이 금송아지라고 되었는데 요거는 어떻게 백성들이 이런 말을 하게 되었느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고 시내산에 다다를 때에 백성들을 불러오라고 했습니다. 근데 산까지 올라오지 못하게 하고 이 모세만 산 위로 올라오라고 했는데 모세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시내산에서 40주 40야를 물도 마시지 않고 음식도 먹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 있었는데 그 40일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 밑에 있던 산 아래에 있는 백성들이 했던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모세형 아론에게 이렇게 요구를 하는 거죠. 그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발언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가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요. 자, 여기 보면 이 발언 자체가 하나님을 부정하는 말입니다. 그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라는 말 자체가 이때까지 출애굽하면서 많은 기적과 이적, 그 홍해도 건넜죠. 이때 하나님이 다 인도하심으로 이루어진 그 기적을 보고도 신을 만들라 이렇게 요청을 했고요. 그리고 그 인도자가 하나님이 아니라 사람이 모세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면 모세가 하나님의 그 종으로서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 나간 거지 모세가 이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어낸 인도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의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부정한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란 신이란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 필요한 존재라는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음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2절, 3절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의 아내와 자녀의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가져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가며. 예, 여기 보면 그 금고리를 가지고 오지 않습니까? 그 이제 이 금고리를 가지고 4절에 보면 4절 읽습니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조각칼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너희의 신이로다. 예, 여기 신이라고 되어 있는데 예, 그 여기 신은 히브리어 원어는 엘로힘이라고 된 단어를 번역했습니다. 요거를 성경에 신이라고 여기는 번역했지만 하나님이라고 번역을 많이 하는데 우리 창세기 1장 1절에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니 그때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이 바로 엘로힘을 번역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너희의 신이로다 이렇게 할 때 이 신은 엘로힘입니다. 그러니까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고 이 송아지 형상을 하나님이라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도저히 할 수 없는 이런 말들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하고 있는 걸 알 수가 있고요. 그다음에 송아지 형상. 송아지 형상은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 시절에 그 애굽에서 섬기는 애굽 사람이 섬기는 그 우상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송아지거든요. 그 노예 시절에 그들이 보았던 그 우상을 하나님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큰 죄를 저지르고 맙니다. 그 다음에 5절 6절을 읽습니다. 아론이 보고 그 앞에 제단을 쌓고 이에 아론이 공파에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니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백성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5절에 여호와의 절의를 한번 동그라미 치시고요. 6절에 번제 동그라미, 화목제 동그라미. 그 아론이 내일은 여호와의 절일이라고 했는데 뭐 여기는 유월절도 아니고 맥추절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여호와의 절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아무 때나 갖다 붙였기 때문에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대한 거고요. 그리고 번제와 화목제도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도 아닌데 송아지 형상한테 드리는 그런 제사고, 뒤에 보면 백성들이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이거는 그 고대의 우상을 섬기며 하는 광란의 축제하고 똑같은 행동을 이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절일이 절일이 아니죠. 그러니까 예배의 대상이 우리가 뚜렷해야 한다는 것을 여기서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배는 대상이 뚜렷해야 하며, 그리고 예배는 자기 도치 시간이 아닙니다. 그죠? 지금 여기서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것도 아니고 여호와 이름을 망령되이 긁고 자기 도치에 빠진 하나의 광란의 축제에 불과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배는 자기를 부인하는 거죠. 예배는 자기 부인이지 자기 도치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 한 번 더 생각해 볼 수 있고요. 7절, 8절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예배하며 그것에게 제물을 드리며 말하기를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로다. 여기에 8절에 명령한 길을 한번 동그라미 쳐주시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와 같이 있으면서 산 아래 이스라엘 백성이 하는 이 모든 행위를 아시고 그 사실을 모세에게 알렸습니다. 알렸던 거고요. 그리고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이라고 했는데 이 명령한 길은 출애굽기 여기 32장 이전에 보면 하나님께서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시내산에서 다다를 때 출애굽기 20장 보면 십계명을 주십니다. 돌판에 새기기 전에 먼저 십계명을 백성들에게 주는데 그때 20장 전후를 보면 백성들이 다 이렇게 산까지 이렇게 밑에까지 오는데 더 이상 올라오지 못하도록 하였지만 결국 20장 출애굽기 18절을 보면 그 울의 소리, 번개와 나팔 소리, 그리고 산의 연기를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십계명의 말씀을 선포할 때 백성들은 하나님을 보지 못했지만 이걸 직접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너무 부담스러우니까 백성들이 출애굽기 20장 19절을 보면 모세에게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말씀하소서 우리가 들으리이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지 말게 하소서 우리가 죽을까 하나이다. 이렇게 엄청난 큰 또 두려움을 경험을 했습니다. 그리고 십계명을 하나님이 선포하는 걸 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지금 출애굽기 32장 8절에서 그들에게 명령한 길이나 십계명이 포함됩니다. 이미 그 열 가지의 계명을 선포를 했거든요. 그것을 속히 떠나버렸다는 거죠. 지금 우리가 그 모세가 시내산에 십계명 두 돌판 받으러 갔는데 이 그들에게 명령한 길이란 도대체 뭘까 이렇게 의아할 수 있는데 돌에 새기기 전에 이미 하나님께서는 열 가지 계명을 선포를 했습니다. 그래서 명령을 했는데 속히 떠나버렸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강조하죠. 우리가 지난주에 설교 때 이 도라는 것은 이 명령한 길, 길도자 하나님이 명령한 길이 주님의 도지 나를 위한 도가 아니거든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이 주신 그 명령한 길도 자기 멋대로 해석하고 자기 길로 해석을 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고 그것이 신이다 이렇게 큰 범죄를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율법을 몰랐다고 핑계할 수 없다라는 것을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지적한 범죄 사실은 이 명령한 길을 떠난 거, 십계명 율법을 떠난 건데 그 구체적으로 송아지 형상에 예배하고 제물을 드린 거죠. 그래서 우상 숭배 특징은 자기 만족입니다. 예. 그 자기 원한 신을 만들어야 되고요. 신을 위하지 않습니다. 우상숭배 특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보면 하나님도 우상으로 섬길 수 있다라고 한번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그리고 하나님을 우상으로 만들 수 있다는 것은 송아지 형상을 만들어 놓은 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처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 만족을 위해서 존재한다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는 사람과 마찬가지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 이 명량기를 떠난 것이 송아지 형상을 애굽 땅에서 인도한 신이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자, 9절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가 이 백성을 보니 목이 뻣뻣한 백성이로다.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 하나님이 화가 무척 나셨습니다. 그래서 그냥 진멸하려고 하고 모세 너만 세워서 내가 큰 민족을 큰 나라를 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시자 모세가 11절에 시작. 모세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구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어찌하여 그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신 주의 백성에게 진노하시나이까.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가 자기의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지면에서 진멸하라는 악한 의도로 인도해 내었다고 말하게 하시려 하나이까. 주의 맹렬한 노를 그치시고 뜻을 돌이키사 주의 백성에게 이 화를 돌마옵소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소서. 주께서 그들을 위하여 주를 가리켜 맹사에 이르시기를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내가 허락한 이 온 땅을 너희의 자손에 주어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하셨나이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거를 진멸하시려고 하는 하나님을 만류를 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아야 될 근거로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하나님께서 하셨던 그 언약을 하나님 아시지만 하나님께 이제 리마인드를 시키면서 영원한 기업 되게 해 주셨는데 진멸하면 되지 않지 않습니까? 이렇게 그 이야기를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 노여움을 푸시라고 모세가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다음에 1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예, 그래서 전체 다 진멸을 하지 않고요. 일단 모세가 하나님의 그 노염을 풀었습니다. 그런데 모세 입장에서는 이걸 그냥 짚고 넘어갈 문제는 아닙니다. 그냥 짚고 간다는 것은 송아지 형상을 인정하는 거고요. 용서라는 것이 그냥 그 무기라는 용서가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모세가 내려갔는데 이게 두 증거판 돌판을 들고 그 15절 한번 읽어볼까요?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두 증거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이 쪽 저쪽에 글자가 있으니 예, 거기까지. 그 1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친히 쓰신 그 판이 있는데 나중에 그 판을 19절에 보면 산 아래에 던져 깨트립니다. 모세가 상당히 분노한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들이 만든 송아지를 가져다가 불살라 부서 가루를 만들어 물에 뿌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마시게 하니라. 여기서 끝난 게 아니고요. 모세가 어떻게든 정리를 해야 되니까 또 모세가 아론에게 책망을 합니다. 21절입니다. 모세가 아론에게 이르되 이 백성이 당신에게 어떻게 하였기에 당신이 그들을 큰 죄에 빠지게 하였느냐. 22절 아론이 이르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나왔나이다. 예, 모세가 아론을 책망합니다. 근데 아론을 책망했는데 아론은 변명하고 거짓말합니다. 그 변명을 보면 22절에 그냥 죽을 죄를 졌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한 게 아니고 22절에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러니까 백성 탓으로 돌렸고요. 24절에 보면 거짓말을 했는데 그 금을 가져와라 해서 가져왔죠. 근데 그 금을 불에 던졌더니 송아지가 나왔다. 이게 맞는 말입니까? 그 4절에 보면은 나와 있죠. 금송아지를 받아가지고 주물법에 의해서 여기 보면 4절에 보면 금고리를 받아 부어서 부었다는 것은 금을 녹여서 주물법에 의해서 그걸 만들었고요. 또 조각칼로 새겨서 송아지 형상을 애를 써서 만들었는데 불에 던졌더니 나왔다. 이거는 아론의 거짓말이죠. 자, 그 다음에 25절입니다.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을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여기 방자 동그라미 한번 쳐보시고요. 이 방자는 그 원의 뜻을 보면 이 성적 타락을 의미합니다. 조금 전에 광란의 축제에서 이교도들이 하는 것처럼 그때 성적 타락도 같이 했습니다. 그거를 여기서 방자하게 행했다. 그렇게 방자하게 행하니까 이교들과 똑같이 그 광란의 축제를 벌이며 신께 제사한다고 했는데 그건 이교들이 하는 행위죠. 하나님께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조롱거리가 되었다라고 모세가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6절입니다. 이에 모세가 진문에 서서 이르되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로 나오라 하며 레이 자손이 다 모여 그에게로 가는지라. 그 모세가 분명히 방자하게 행하고 원수 조롱거리가 되었다. 뭐 범죄한 것을 언급하고 이제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가 내게로 오라 했는데 제일 먼저 그러니까 나온 사람이 누구죠? 예, 26절에 레이 자손 동그라미 한번 쳐볼까요? 누구든지 여호와의 편에 있는 자는 내게 나오라라고 했는데 레이 사람이 모세에게 다가갔어요. 그러니까 여호와의 편에 기꺼이 선 사람이 열두 지파 중에 누구 지파라고요? 레이 지파, 레이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레이가 선뜻 여호와의 편에 섰던 것을 보아 레이는 광란의 축제에 참가하지 않았다라고 우리가 추론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근거하대요. 자기도 참가해놓고 여호와의 편에 서라고 하면은 그쪽에 있는 사람들 인정하지 않겠죠. 반대도 있고요. 나중에 그 모세 명령을 따라 칼을 가지고 이렇게 행할 때도 자기는 그래놓고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없었겠죠. 그래서 이 레이 사람은 우리가 광란의 축제에 방자하게 행동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호와의 편에 섰다. 그럼 방자하게 행하지 않고 여호와의 편에 설 수 있었던 근거는 조금 전에 그 하나님께서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길, 주님의 도, 그 출애굽기 20장에서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우레와 번개 소리와 함께 이 열 가지 계명을 말씀하실 때 이 사람은 그 말씀을 깊이 마음속에 담아 두고 있었다. 그렇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이 그 광란 축제에 참가하지 않았다. 이렇게 우리 충분히 추론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27절입니다.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각각 허리에 칼을 차고 진 이문에서 저 문까지 왕래하며 각 사람이 그 형제를 각 사람이 자기의 친구를 각 사람이 자기의 이웃을 죽이라 하셨느니라. 예, 거기 27절에 형제 동그라미치고요. 그다음 친구, 그다음에 이웃을 동그라미 한번 쳐보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모세 역할은 우리가 잘 알겠습니다만 모세는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대언자는 하나님하고 인간을 하는 중재자 역할을 했는데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모형이거든요. 중재 역할, 중보 역할. 그 중재자의 말을 곧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고 네 사람이 따랐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게 여기서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단순히 모세의 말이 아니고 중재자 예수 그리스도의 모행인 모세의 말은 곧 하나님의 말씀이었다. 그래서 이 레이 사람이 따랐고요. 그래서 여기 조금 전에 우리 신명기 33장 9절을 다시 여기 출애굽기는 두고요. 손으로 거기 그 구절을 읽으면서 의아하게 생각했던 부분이 그 모세가 레위를 축복하면서 구절에 그는 그의 부모에게 대하여 이르기를 내가 그들을 보지 못하였다며 그의 형제들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그의 자녀를 알지 아니한 것은 바로 그 27절 출애굽기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부모, 형제, 이웃 상관없이 결국 모세의 명령에 따라서 28절, 29절을 읽습니다. 출애굽기 32장 28절, 29절 레위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행하며 이날에 백성 중에 3천명 가량이 죽임을 당하니라. 모세가 이르되 각 사람이 자기 아들과 자기의 형제를 쳤으니 오늘 여호와께 헌신하게 되었느니라. 그가 오늘 너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그러니까 형제하고 친구하고 이웃을 죽인 게 마치 미화가 됐는데 그게 이제 모세가 나중에 신명기에서 축복할 때도 이렇게 아니한 이유는 그 신명기 33장 9절 하반절이 중요합니다. 사람을 죽인 거에 자꾸 초점을 두지 마시고요. 그보다 중요한 거는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킴으로 말미암았다. 그러니까 레위 사람은 주의 말씀을 준행하고 주의 언약을 지키는 자가 되었다. 그래서 모세가 그 레위에게 죽기 전 축복을 내렸던 겁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32장 29절로 다시 와서 여기 29절 하반전에는 그게 뭐냐면 오늘 그게 뭐가 되었다고 합니까? 여호와께 헌신. 예, 여호와께 헌신 밑줄을 한번 쳐보십시오. 동그라미 쳐도 좋고요. 이런 게 여호와께 헌신이 되었다. 그가 오늘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렇게 된 거죠.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복을 내리시리라. 이제 축복을 한 거고요. 실제로 모세도 축복을 했습니다. 자, 이제 결론입니다. 오늘 결론. 이 분노대로, 혈기대로 살았던 레위 사람이, 물론 조상 레위였지만요. 예수님의 모형인 중재자 모세의 명령을 따라 행함으로 여호와께 헌신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예, 자기 마음대로 살았던 내가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새 사람, 사명자로 거듭날 수 있다. 이렇게 결론을 내릴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이제 분노대로 혈기대로 살았던 레위가 아버지 야곱을 분노하게 함으로 아버지로부터 저주를 받았지만 레위 자손들은 그 저주 안에 머물며 삶을 포기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저주가 복으로 변하도록 하였습니다. 여기서 좀 우리가 더 생각해 볼 것은 조상이나 가족이 범죄하여 받았던 저주를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할 때 우리도 저주를 받고 복으로 변하게 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고요. 그래서 우리가 한번 저주받으면 영원한 저주의 대상이 아님을 여기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 3번 문제는 나중에 구역 모임 할 때 한번 나눠보면 좋겠는데요. 저주는 말씀의 사람이 될 때 복으로 변합니다. 우리가 뭐 해도 되는 일이 없다.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 그런 거 많이 하죠. 뭐 우리 가문에 문제가 있다라든지 뭐 그런 조상 탓하기도 하고 뭐 이런 이야기들을 많이 하는데 또 교회 다니는 사람은 뭐 정도의 차이가 있지만 또 가끔 또 그 비슷하게 말하시는 분도 있는데요. 하여튼 저주는 말씀의 사람이 될 때는 복으로 변합니다. 그러니까 복과 저주는 내가 하기에 달려 있습니다. 내가 어떻게 하느냐. 그래서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가 나중에 죽기 전에 이스라엘에 유언을 합니다. 야곱이 열두 지파에 있고 모세가 열두 지파인데 여호수아는 열두 지파 이름을 불러가면서 하진 않았는데 그 중에 여호수아 23장 15절에 보면 그 구절에 선한 말씀과 불길한 말씀을 언급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선한 말씀이 나에게 임하려면은 말씀 안에 순종하는 자가 되면 하나님의 선한 말씀이 내한테 임하게 되고요. 그리고 불길한 말씀도 하나님 말씀이 떠나고 이스라엘 백성처럼 그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 자기 도치, 자기 만족을 위해서 하나님을 섬기면 그 우상 숭배와 똑같습니다. 송아지 형상 만들어 전하는 게 우상 숭배가 아니라 교회 예배당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 드린다고 하면서 자기 만족을 위해서 자기 도치, 자기 부인 없이 그렇게 예배 드리는 자는 똑같이 우상 숭배자가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게 되지 않아야 되고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또 추가적으로 좀 해보면요. 그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이 있습니다. 그 여호수아도 그렇고요. 나중에 모세도 신명기 11장 나중에 한번 보면요. 모세도 너희들 앞에 복과 저주가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람의 특징은 자기 백성일지라도 좋은 말만 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듣기 좋은 말만 하지 않았다라는 게. 그래서 진정한 축복은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 너에게 불결한 말씀 또 임한다. 이거를 강조할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저주가 임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입니다. 그리고 야곱은 사실은 뭐 자기 아들들조차에게도 저주를 내렸지 않습니까? 지난주 말씀을 생각하면서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우리 지난주 설교에 우리가 흙과 진토와 같은 자, 우리 어떻게 보면 이런 자를 뭐 밑바닥 인생을 살아가는 자를 이렇게 비유할 수 있는데요. 그런 자일지라도 성령 하나님 안에서 주님의 말씀, 주님의 도, 오늘 명령한 길, 오늘 본문에 나오는 오늘 성경 말씀에 명령한 길을 따라 주님의 덕을 드러낸다면 이 땅을 에덴 동산으로 기경하는 주님의 도구, 오늘 표현대로라면 여호와께 헌신한 자가로 살아날 수 있다.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찬송가 499장입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사람 레위의 잔인함의 죄가 아버지의 저주로 이어졌지만 레위 사람은 저주받은 자로서 체념하며 살지 않았고 말씀을 듣고 말씀에 순종하였을 때 복을 받는 자가 되었음을 기억하여 저희들도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되어 나와 나의 가족과 후손에게 복받는 자가 되게 하시옵소서. 분노와 혈기를 표출하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지 않고 오직 주님의 말씀을 따라 주님의 덕을 드러내며 이 땅을 에덴 동산으로 변화시켜 나가는 주님의 헌신자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분노대로 혈기대로 살았던 나를 죽여 3일 만에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의 말씀 안에서 말씀에 순종함으로써 주님의 헌신자가 되기로 소망하고 결단하기를 원하는 주님의 사람들과 100주년 기념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해 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